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죄 많은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 바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지만은 우리도 역시 이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여태껏 남겨두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그리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명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도 고통스럽게 저들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 이런 참 엄청난 죽음을 맞이한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알듯이 여러분 여기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을 꾸며서 폭력을 통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기 위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이 사람들이 온갖 거짓 증거를 씌워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여기 스데반에게까지 자기들끼리는 짜고서 누명을 씌우는 이런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의회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공의회에 끌려왔던 이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또 길게 그 유명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니 스데반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수많은 이 고난 속에 지나다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제자들도 결국은 이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의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데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이 고통이 오게 되는가? 이게 참으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이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귀하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평화가 오고 형통하고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태반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머지않은데도 내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무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산다고 보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이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룩한 어떤 이 어려운 이런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선 그 전제로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상당히 그 뒤편으로 시간적으로 뒤로 유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미라고 하는 말과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죠.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는데 뭐 양쪽에 다 달려 있었지만은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 나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뭐 나중에 좀 생각해 보자. 좀 천천히 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답을 하리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시고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건 낙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미 그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 행악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상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고통은 그 사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뭘 얻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신 잘하면은 구원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이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잘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앞으로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벗어난 사실을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해방됐어요. 영생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간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 이미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아직 아니다 하는 이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거울처럼 유리에다가 아주 투명하게 아주 얼굴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울입니다. 보이긴 하지만은 흐릿하게 뭐 어중간하게 보이는 그 상태, 깨끗하게 정말 다 보이는 그게 아닌 아직 아니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12절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때 이 그때 그 형편은 요즘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로마 시대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우리가 가진 그런 손거울 이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거울은 지금 말씀드린 청동 거울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게 완성되는 우리 미래의 때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희미한 그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무슨 능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뭐 100%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어떤 부분만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는 이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도 유혹에 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욕망의 나라에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 중간 상태에서 고통받는 성도의 고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르느니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현재는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 무슨 완전한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은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의 승리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완벽한 승리 요 사이에 뭐가 생기나요? 차이가 생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 당장 평지가 되지 않고 내 앞에 여전히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적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런 시간적 차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분이 활동할 때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함락됐죠.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냐? 70년 후에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 70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며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70년이나 시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그 시차,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영적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아직 고통과 시련을 받고 죽음의 위험 속에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장차 완벽한 승리가 오는 그때까지 참고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신앙의 덕목이 뭔가?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70년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고통스럽게 지나는 사람들도 참 비참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70년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면 견뎌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의 누구죠? 고레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 너희들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 또한 감사한지 그런 고생 중에 70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자 기쁨이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신앙의 덕목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난 1, 2, 3세기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그 교부들 있지 않아요? 뭐 이레네우스라고 한다든지 터툴리안 그리고 누굽니까? 폴리갑과 같은 이러한 많은 교부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헌과 문화를 4차지 연구를 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초기 교회와 인내라고 하는 책을 낸 엘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요즘 같으면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그 설교의 주제가 뭔가 인내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일 때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그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서 인내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내했어요. 쳐들어오면은 다 빼앗겨 가면서 기꺼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주고 때리면 매를 맞고 끌려가면 뭐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게 되면 갇히고 심지어는 뭐 끌고 나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게 되면은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놓고 죽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들이 그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인내였습니다. 참고 견디자. 뭐 다른 게 견디는 거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사람들이 때릴 때 나도 때려 같이 때리고 부수고 해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한 대 때리면은 난 두 대 때려가지고 이겼자. 뭐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른다고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견뎌야 된다고 강조하시지 않아요.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그렇게 견디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느냐. 뭐 저도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질 다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게 문제죠.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금니 딱 깨물면은 조금은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지나다 보면은 도가 지나치게 되고 막 심각해지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뭐 우리 사람의 힘으로 궁극적인 인내는 너나 할 것 없이 불가능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잡지 않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살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임하신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은사로 임했습니다. 은사.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가 임했더니 그들에게 처음 나타난 은사가 뭡니까?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들어도 모르는 그 어느 나라의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뭐 방언의 은사.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 많은 사도들이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소위 말하면 말씀의 은사.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치유, 신유의 은사,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가 받지 못했던 이런 참 신비한 모든 은사들이 어떤 사람 다 받고 그랬죠. 그런데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이 은사를 받은 이 이유, 그 사람은 무엇 하는데 이 은사가 필요하느냐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그 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 증거,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까닭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의 은사로 임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분들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사명 감당에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남들이 받지 않은 은사를 내가 받았다. 왜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바깥으로 과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스스로의 심령 속에 갈무리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보면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내 마음 평안하고 말이죠. 내 마음 속에 남이 모르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못 참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오래 참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요. 이건 남들이 잘 모르지만은 나는 알아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 모습을 통해서 쭉 맺히게 되면은 그 결과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강화되고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인데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남들에게 과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 신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은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은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견뎌낼 수가 있고 이 순교라고 하는 어려운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나. 성령께서 스데반을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오늘은 주일날 뭐 교회 가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준비해서 온 것 같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게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탄식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시간, 그날까지 이런 시간적인 차이도 극복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스데반은 끝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초창기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있는데 핍박 가운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본문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게 되면 예수님 완벽하게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스데반도 그 삶을 끝내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눈물이 철철 흐르지만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오늘도 출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최후의 승리가 다가와요. 시간적인 차이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영광의 날이 오는구나.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역경이나 시험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도 승리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게 다가오지 않을 뿐인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지가 다 되면 좋은데 여전히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산 밑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을 건가? 아니요. 평지가 되지 않고 산이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 것이면은 용기를 내서 신발끈 고쳐 맸고 여러분 그 산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평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산을 넘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꼭 맞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가 하나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4000m가 넘는 그 높은 그곳을 넘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치는 아주 엄청나게 추운 날 친구와 함께 그 산을 넘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숨이 붙어 있었답니다. 선다싱이 친구야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산을 넘으면서 이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잖아요.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 죽겠는데 뭘 이 사람을 두고 그렇게 가냐? 그냥 가자. 그냥 가. 친구 가버리고 그러니까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자기 혼자 짊어매고 땀을 그 추운 날이지만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또 누가 하나 쓰러져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 쓰러져서 이미 얼어 죽은 다음이었어요. 선다싱과 업고 가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다 보니까 몸이 달아오르고 이 사람도 선다싱의 체온에 녹아내려가지고서 그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니까 두 사람이 다 살게 됐어요. 평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산을 넘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선다싱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 있죠?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생각했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 보면 족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출근하고 인내하고 전도하는 또 인내하며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주시는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저희들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해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반 집사님처럼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분들에게 세임과 평안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실망한 이들에게 의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사님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을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건강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종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거할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만사를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강 예수니 나도 번역한 말이 세상 사람 안 살아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돼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선도하시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만 보배 삼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